교회가 사명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 다 사명이 있지요.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죠. 참여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할 수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를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셔요.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 역시 마찬가지죠.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진 자를 움직이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가진 넉넉히 가지고 있는 몇 사람만 움직이면 쉽게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일에 참여하도록 동참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세요. 놀라운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배제되지 않았다. 그 은혜 가운데 밀려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내가 그 일에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고 한 것만 해도 우리는 영광이요 기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원했습니다. 자신의 때에 그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모으고 여기저기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쌓아놨습니다. 자신이 그 영광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그에게 준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주신 사명은 아니었고 오직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영광 취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 누리게 되는 거죠. 또 학계 시대에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주어진 환경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왜 너희들은 자기 집안 일에만 힘쓰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이렇게 황폐한데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수고하고 모든 일들이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되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로소 사명을 붙들게 되죠. 그렇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다시 붙잡은 이들이 건축을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또다시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방해를 해요. 누가 이 성전 짓는 것을 시켰느냐? 누가 이 일을 너희들에게 허락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말로 괴롭히는 거죠.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분명히 확신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역시나 그들에게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 어쩌면 그것은 대단히 큰 대업입니다.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모아지고 섬김으로 모아지고 희생으로 모아질 때만이 비로소 세워지는 것이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모든 공동체가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또 물질을 모아서 세워가야 할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서 목숨 걸고 수행해야 할 임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는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지요. 사명을 다 뒤로 대쳐놓고 다른 일부터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내 목숨보다도 귀한 거예요. 사명은 어떤 일보다도 내게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은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핑계되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항상 제1순위가 사명이어야 해요. 만약에 핑계를 댄다면 이것은 이미 1순위가 아닌 거예요. 2순위, 3순위 아니면 차 뒤에 가 있는 거겠죠. 요즘은 단기 선교도 준비를 또 제가 같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지 선교사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팀원들의 안전과 생명과 또 팀원들이 보고 배워야 될 그런 가르침의 시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제가 선교사님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꼬집어서 다시 질문하고 또 다시 질문하고 또 다시 질문하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바쁠 텐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바쁠 텐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질문하고 질문하니까 선교사님한테 온 대답이 이거예요. 아, 저에게는 양정교회가 오는 것이 제일 순입니다. 양적교회가 오는 것이 제일 1순위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요 핑계되지 않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을 이루면 공허해져요. 공허해져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거기에 기쁨과 만족이 없고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사명을 회복하면 무엇을 해도 아무리 현찮아도 아무리 작은 것을 해도 우리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명을 이루면 메말라져요. 사명을 이루면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영혼이 메말라가요. 교회도 사명을 이루면 메말라갑니다.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사명을 회복하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생명력이 왕성해집니다. 교회도 사명만 붙들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사명만 붙들고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왕성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명을 회복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명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동시에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그것은 뭐냐면 소망의 말씀, 사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새벽에 그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1절의 말씀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로 비유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홀로 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 본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부부관계처럼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가 유지되어 왔는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 아내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살게 되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홀로 된 여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성전 건축은 우리 양정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꼭 붙들어야 할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경 앞에서도 어떤 방해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완수해야죠. 그렇지만 마치 홀로 된 여인과 같이 누가 봐도 모든 상황이 힘든 상황입니다. 홀로 된 여인 생각해 보세요. 너무도 어려운 거죠. 힘겨운 거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성도들의 삶도 팍팍하고 무엇보다도 교회 사랑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노래하라. 노래하라 이겁니다. 노래하라. 왜 그랬습니까?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사명을 붙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어라. 노래하라. 비록 힘들지만 잉태하지 못함으로 상고의 고통을 겪지 못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지만 노래해라. 그리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홀로 된 여인과 같은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왠지 불안전해 보이고 왠지 힘겨워 보이고 왠지 안 돼 보이고 왠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힘들 때일수록 찬송하십시오.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일수록 찬송하십시오. 일을 진행하다가 멈추어지거나 어려워질 때일수록 찬송하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자가 상고를 겪지 못한 자가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괴로운 거지요. 힘든 거지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곧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말씀을 주시죠.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지요? 홀로 된 여인의 형편. 홀로 된 여인의 형편.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지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 힘들지만 홀로 된 여인은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어려운 거죠. 수많은 눈물, 괴로움, 수치, 가난, 무시당함,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걱정이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장막터를 넓히라.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 아끼지 말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야기합니다.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어떤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 먼저는 아끼지 말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얘기하고 있어요. 대개 자신의 것 아끼고 싶잖아요. 노후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잖아요. 아껴야 되죠. 아껴야 다음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고 노후도 생각해야 되는데 작정헌금 한다고 하는데 두려운 거죠. 당장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작정헌금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너의 줄을 길게 하며를 깊이 묵상해 봤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닿는 기도의 줄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줄. 줄은 그 줄은 길어야 돼요. 짧아서는 안 돼요. 길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요. 혹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겠지만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특히 성전 건축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길어야 돼요. 길게 가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까지 기도가 쉬지 않아야 돼요. 계속 기도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 성도들에게 펼치는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의 줄. 그 줄이 길게 펼쳐져야 해요. 여러분 주변 성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굽니까? 필요 없는 분들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들, 여기 계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갈 동지들이에요. 동역자들이란 말이죠. 모두가 다 귀한 분들이에요. 물질이 없는 분들은 기도로 도울 것이고 물질이 없는 분들은 마음으로 도울 것이고 또 물질이 있는 분들은 물질로 헌신할 것이고 또 보이지 않게 때로는 보이게 애쓰고 수고할 분들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줄로 다 묶어져서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줄로 묶어져서 하나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큰 대업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들 때문에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들을 확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안 될 일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될 일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더욱더 크게 확장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얘기합니다.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 날마다 흔들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립니다. 오늘 굳게 다짐했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립니다. 굳게 다짐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했지만 또다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다시 마음이 흐려져요. 여기서 이 말뚝을 견고히 하라라는 말은 사명대로 살려고 결단해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결단해라. 오늘날 사람들의 큰 약점이 뭐냐면 말뚝, 즉 뚝심이 약해요. 뚝심이. 왜요?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사명감은 이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내게 맡기셨다.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감이죠.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확신하며 도전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하라고 할까요? 지금 형편은 그게 아닌데 말이지요. 우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왕이면 큰 사명을 붙들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큰 사명.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만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정도로만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큰 사명을 붙들라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을 붙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축복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그들의 사이즈에 맞춰서 주시는 축복이라면 너무도 작은 거예요. 너무도 작은 거예요. 그런데요, 성전 건축에 참여할 열의만 가져도, 내가 정말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홀로 된 여인처럼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지금 막 아껴야 그나마 살 수 있는 건 아닌가? 사명을 붙드시되 이왕이면 더 큰 사명을 붙드셔서 그보다 더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얘기하죠. 저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껏 참여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 가지 축복이요,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포기하지 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양정교회가 도저히 감당하기 버거운 대업을 도전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마라.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거기에 사명을 얹으셔서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마지막 축복을 약속하는 거지요. 그 축복은 땅의 축복인 거지요. 또 자손의 축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땅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경이 좁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손의 축복,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얘기합니다. 자녀들의 비전이 날마다 확장되어 퍼져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하여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번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뭐지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성전을 건축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고 가급적이면 눈치 봐서 덜 지고 싶은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기쁨보다는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건축이 얼마나 축복의 기회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임을 안다면 아마 빚을 내서라도 건축원금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사명을 붙들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 건축에 대한 열의 마음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받은 축복을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일은 그저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갈망, 그 열의만 가졌을 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보세요. 세 가지 축복입니다. 첫째는 그의 이름이 위대해지는 축복을 약속하지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얘기합니다. 놀라운 거지요. 두 번째는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역대상 28절에 보니까 그러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가 궁금해졌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 건축을 마무리했던 이 솔로몬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졌을까? 그것도 역시 세 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니까 그 축복이 나오는데 먼저 첫째는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무슨 얘기죠? 자신의 삶의 위치를 지켜주시는 은혜. 그 축복을 받은 거지요. 그 축복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리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되는 축복. 뭐지요? 재물과 후손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과 후손의 축복.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합니다. 놀라운 거죠. 내 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후손에까지 복을 받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는 축복, 그게 뭐예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죠. 기도 응답의 축복. 내가 부를 때마다, 내가 구할 때마다, 내가 찾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확신, 그 축복. 놀라운 거죠. 9절 중간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찬란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경제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